VOA 세계 뉴스입니다. 서아프리카 니제르의 쿠데타를 주도한 대통령 경호실장이 28일 자신이 새로운 국가 원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쿠데타를 일으킨 압두라흐마흔의 치아니 장군은 이날 국영TV에 출연해 자신이 국가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 오마루로 불리는 치아니 장군은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과 같은 국가 운영 방식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경호실장 출신인 치아니 장군은 지난 26일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을 축출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어떤 시도도 확고하게 규탄한다며 바줌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쿠데타를 비난하며 바줌 대통령과 니제르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 북한을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8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채택한 2023년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위백서는 북한이 앞으로도 무기 개발에 진력하면서 각종 미사일 발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이면서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며 중국이 오는 2035년까지 1,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방위백서는 또다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독도 영공을 일본 영역으로 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이 같은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러시아의 반격에 나서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점령됐던 도네츠크주 한 마을을 탈환했다고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7일 텔레그램에 공개한 영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도네츠크주의 스타로마요르스케 마을을 러시아 군으로부터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나 말야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도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스타로마요르스케가 해방됐다며 우리 군이 계속 마을들을 탈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군이 스타로마요르스케를 비롯한 남부지역 마을 탈환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느리지만 꾸준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28일 새벽 모스크바 외곽에서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한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격추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지역을 겨냥한 무인기 공격은 이달 들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미얀마에서 지난 2021년 발생한 쿠데타로 군사정권에 체포돼 수감 중이던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교도소에서 정부 주택으로 옮겨졌다고 AFP통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수치 전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 민족동맹 관계자는 이날 익명을 전제로 수치 전 고문이 월요일 밤 고급 주택으로 옮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치 전 고문이 타쿤미아트 미얀마 하원의장을 면담했다며 미얀마를 방문한 덩시준 중국 특사와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8세인 수치 전 고문은 수감 상태에서 거의 매일 군사법정 출두를 요구받으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수치 전 고문은 군사정부에 의해 부패와 불법 무전기 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규제 위반 등 혐의로 3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한국전쟁 70주년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중국 대표단 단장인 리 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부위원장과 러시아 대표단 단장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함께 주석단에서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열병식에는 신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과 액체연료 ICBM인 화성 17형, 지난 3월 개발과 시험 사실을 처음 공개했던 핵어뢰 해일로 추정되는 무기가 동원됐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함재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는 양국 간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때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7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중러가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관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외교적 관여로 복귀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ur commitment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tinues to be unwavering, as well as our willingness to.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의 추가 행동을 막고 북한에서 열리는 무기 기념 행사에 참여하며 북한의 제재 위반 행동을 단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ussia's support for these unlawful weapons programs by blocking additional action at the UN Security Council.
이어 이 모든 건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러시아가 얼마나 해롭게 됐는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파텔 부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중국도 북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중국이 그러한 영향력을 사용해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키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도록 독려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와 러시아 언론 등은 북한 전승절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한 뒤 함께 무기 관련 전시회를 둘러봤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리홍중 부위원장도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에 우려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계속해서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We continue to be incredibly concerned. Look, the DPRK's support for Russia's brutal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이어 공개 성명을 통해서든 무기 이전을 통해서든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지는 국제 문제에서 북한의 불안정하고 무책임한 역할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파텔 부대변인은 무단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과 관련한 질문에는 현 시점에 새롭게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킹 이병의 안위는 계속해서 국무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는 정부 부처 간 조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국방협력 가능성과 관련해 두 나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린 장페르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군사대표단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군사무기를 소개하고 국방 관련 회담을 진행한 데 대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과 그들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항상 그들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적인 전쟁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바 전승절 70주년 행사 참석차 평양을 찾은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26일 무장장비전시회장을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등과 함께 화성 18형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첨단 무인기 등 신형 무기체계들을 둘러보는 모습이 포함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군사대표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각종 군사무기를 소개한 데 대해 유엔은 북한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에 정확히 어떤 무기가 나왔는지 분석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1718호, 2270호 등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발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그 어떤 무기 거래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바 전승절 70주년 행사 참석차 평양을 찾은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26일 무장장비 전시회장을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등과 함께 화성 18형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첨단 무인기 등 신형 무기체계들을 둘러보는 모습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는 양국 간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무기 기술 이전과 정치적 지지를 대가로 러시아 측에 계속 탄약 등을 지원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스퍼 전 미국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 정책 부차관보는 27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전승절 70주년을 계기로 한 북러 밀착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개발 협력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Yeah, well, I think this is just a continuation of existing trends, right? North Korea building up its nuclear capability. I think the main concern here is that if
슈퍼 전 부차관보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의 연장선이라고 규정하며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이 더 긴밀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더 많은 기술 이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핵무기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며 한국과 일본 등 다른 이웃 국가를 계속 위협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초청한 러시아 대표단 단장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 안전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지역 및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으며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무장 장비 전시회 2023에 러시아 대표단을 데리고 가 직접 신무기를 설명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ICBM 화성 18형을 포함해 각종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등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는 무기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과 러시아의 준 동맹 징후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 국방장관의 북한 탄도미사일 전시회 참석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여러 차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개발 시험 중인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보유를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위험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북한과 러시아가 보이는 밀착 움직임을 양국 사이에 얽힌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은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러시아를 이용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정당화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국을 성가시게 하는 것 이상의 유용한 대가를 원할 것이라고 크로닌 석자는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쇼이구는 러시아의 실패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탄약과 무기 확보를 모색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를 명분으로 3년 넘게 국경을 걸어잠근 북한에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가 방문한 데 주목했습니다.
I think it's significant that you have a Defense Minister Sergei Shoigu visiting
김정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전염병에 여전히 편집증적으로 예민해하며 지금까지 중국 특사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은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우방이 없는 러시아와 북한이 이처럼 밀착하는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이번 만남에서 러시아의 미사일과 포탄 제공 등 무기 지원을 약속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석자는 그러면서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며 이번 러시아 대표단의 방북을 계기로 당분간 북러 관계가 더욱 밀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인 27일 정전협정에 이어 미한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철통 같은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같이 갑시다라는 미한 동맹의 모토를 따라 우리는 앞으로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모든 미국인은 한국전쟁의 끔찍한 대가와 맹렬한 적들, 혹독한 지역, 열악한 환경 속에서 침략에 맞서 싸웠던 이들의 용맹을 기억해야 한다며 3만 6천 명 이상의 미군과 함께 한국 그리고 유엔군으로 싸운 파트너 국가에서도 수십만 명이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7천여 명의 미군 전사자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7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랑하는 이들이 여전히 전쟁터에서 실종 상태인 미국 가족을 위해 우리는 계속 답을 찾아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이후 한국의 선장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이 정전협정 체결 소식을 미국인들에게 전하며 이 휴전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평화로운 세계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장관으로서 세 차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에 번영하는 민주주의와 역동적인 경제 그리고 혁신적인 정신이 작동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는 미한 양국 가족들의 공동 희생에 살아있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한미공군 제8 전투비행단은 27일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을 통해 70년 전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유산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전협정 70주년을 계기로 미한동맹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한동맹은 한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미국과 한국 국민의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민주주의와 평화 및 경제적 번영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한동맹은 지난 70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성공적으로 유지해왔으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에게 굳건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난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휴전으로 전쟁을 중단한 남북한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70년이 지난 지금 모든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뷰오는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상황을 점검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한반도 통일이 한국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은 준비된 경우에만 실현할 수 있다며 통일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통일은 갑자기 찾아오겠죠. 그러나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임 문재인 대통령도 20여 년 안에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 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그 투자 전문가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분이 만약에 남북 통합이 시작이 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상당수 한국 국민들도 통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난 5월 발표한 2023년 1분기 통일 여론 동향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73.4%는 통일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계에선 분단 상황으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적 기회비용인 분단비용이 통일을 위해 치러야 하는 통일비용보다 더욱 크다고 추산합니다. 통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통일 편익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경제적 기회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국장 출신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2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통일 초기에는 정부 재정적자와 같은 어려움과 함께 조정 시기가 있겠지만 한반도 통일은 분명히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석자는 최근 영국 런던 대학 킹스 칼리지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와 함께 분단 이후 남북한의 차이와 통일 전망에 대해 연구한 코리아 남북한의 새로운 역사를 출간했습니다.
I think there are a lot of benefits that come with unification.
빅터 차 석자는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북한의 문맹률이 낮고 값싼 노동력과 결합할 경우 이주 노동자 수요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경제적 이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에 따라 내수시장 등 한국 경제 규모가 커지고 인프라 투자 등 통일 관련 정부 프로젝트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심지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이 지원하는 각종 프로젝트가 활발할 것이라고 차석자는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통일 한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in the longer term, it could make them in the future larger than Japan.
차석자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인 인구에서 일본은 계속 감소세를 보이겠지만 한국은 통일이 되면 8천만 명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통일에 따른 베이비붐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국제기관인 통일연구원은 2015년 발간한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보고서에서 2030년 통일을 가정해 2050년까지 통일에 따른 혜택이 6,8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한반도가 통일되면 현재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북한발 안보 문제가 해소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현재 북한이 가하고 있는 영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주요 위협이 제거될 것이라며 특히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종식됨에 따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ould remove the major threat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region that is currently posed by North Korea.
또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비상 계획과 전쟁 수행 계획, 무기 체계와 억지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어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과 분쟁을 골칫거리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통일 한국은 중국을 적대하는 데 관심이 없을 것이라며 통일 이후 한중 관계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통일은 한국을 비롯해 역내 모든 강대국들이 제2의 한국전쟁 가능성에 대비한 군비 증강과 국방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한국 정부의 국방 예산은 54조 6천억 원을 육박합니다. 이는 정부 전체 재정의 13%를 차지합니다. 또 국내 총생산 GDP의 2.5에서 2.6% 수준입니다. 한국이 통일되면 적정 국방비는 GDP의 1.2에서 1.5%가 될 것이라고 한국통일연구원 측은 추산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한민족, 특히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 해결은 한반도 통일의 당위이자 최고의 혜택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출신으로 최근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정훈 연세대 교수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통일의 가장 큰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같은 DNA잖아요. 이것은 동포인데 3대에 걸친 김씨 왕조에 의해서 그 폭정에 그 인권이 유린이 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게 이 통일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 교수는 이를 위해선 한국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동독이 무너진 거죠. 무너져서 결국은 이제 독일의 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제 흡수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로버트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인권 문제가 통일의 주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심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자유의 확대와 인권과 법적 권리에 대한 접근을 향한 움직임이 김 씨 정권의 생존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ould be hard for them to be unified in a meaningful sense without one absorbing the other completely.
김 특사는 그러면서 남북한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흡수하지 않고는 의미 있는 통합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적 없어요. 조금씩 서로 한 걸음 또 다시 만난 거란 걸. 한국의 대중가요, 영화, 드라마 등 이른바 K컬처가 전 세계 주목을 받는 가운데 통일이 이 영역에서도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한류 연구학자인 샘 리처드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는 사회학 분야에서 최대의 창의성은 문화의 가장자리, 변방에서 일어난다며 북한 젊은이들의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Let's just stick with like K-pop, K-film, K-drama, etc. To see the kinds of
리처드 교수는 통일 이후 북한의 젊은이들이 한국 사회의 음악과 춤 등 예술 분야에서 어떤 새로움을 가져올지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문화 강국으로 만든 인프라가 북한 젊은 예술인들에게 허락됐을 때 그들이 무엇을 생각해낼지 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울 것이라고 리처드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통일이 교통, 물류, 관광 등에서도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장밋빛 전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선 통일 연착륙이라는 큰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현 정세를 고려할 때 한반도 통일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남북한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긴장 완화를 위한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각각 남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미국과 중국은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며 대화 촉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부연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독일식 통일에 대한 비전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한국 국민, 특히 40세 미만의 젊은 층의 집단적 마음 속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전쟁 이외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평화 공존이 남북한이 추구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는 이미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 역시 한반도 양측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다고 랩슨 전 대사 대리는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해 BOA가 준비한 5차례 기획 보도, 오늘 순서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꽉 막혔던 중국 내 탈북민들의 탈출이 최근 재개된 가운데 이번 주 동남아 국가에 무사히 도착한 일부 탈북 여성이 BOA의 첫 소회를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게 억울하고 중국에선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며 한국에 가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주 동남아시아 국가에 도착한 대여섯 명의 탈북민들은 대부분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했던 탈북 여성들입니다. 작게는 5년에서 길게는 12년, 19년, 22년을 중국에 머물렀습니다. 또 한 명을 제외하곤 모두 중국 시골에 강제로 팔려 현지 남성과 결혼했던 인신매매 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의 탈출을 도운 한국의 기독교 단체 갈렙선교회는 아직 제3국에 체류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닷새 만에 속전속결로 중국에서 동남아 국가까지 이들을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여성들은 27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탈출의 성공에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며 중국에서 팬데믹 기간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12년을 지낸 이금순 씨는 주위 탈북민들이 최근 2, 3년 동안 계속 공안에 체포돼 매우 불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심해졌어요. 그리고 저 한 며칠에 한 번씩은 뭐 어디서 잡혔다 어디서 잡혔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저 우리 뭐 들으면 그저 가슴이 아플 뿐 뭐 어떻게 뭐 나올 수도 없고요. 우리 떠나기 전에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겁도 났고요. 좀 힘들죠.
중국에서 19년을 지낸 김성경 씨도 같은 동네에 살던 탈북 여성들이 체포된 뒤 급히 탈출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내가 올 때도 내 곁에 있던 언니들이 둘이 잡혀 들어갔어요. 잡혀 들어간 지 두 달 됐는데 못 나왔어요.
중국에서 가정을 잃은 뒤 10년 이상 체류한 탈북 여성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경우 공안에 체포돼도 대개 조사 뒤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1, 2년 새 이런 기류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남편의 구타 등을 피해 도망친 여성들은 보복성 신고로 감옥에 수용된 뒤 풀려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예,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언니들은 좀 남자들이 너무 못해져서 달아났거든요. 달아나서 그 남자들이 그 공항 그 경찰서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둘 다 잡아왔어요. 잡아온 다음에 가둬였는데 두 달째 못 나왔어요. 그럼 나한테 계속 전화를 보는 걸 무서워서 못 받았어요.
앞서 탈북 지원단체들과 브로커들은 BOA에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과 최신 안면인식 기술 등 감시 체계가 강화된 데다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감시가 더 심해졌다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김성경 씨는 중국에서 19년을 지내는 동안 너무 힘들고 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한국행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 수 있잖아요. 신분도 있고 제 집도 있고 그래도 우리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고 부모 형제는 없어도 그래도 김성우 목사님처럼 우리를 이렇게 친형제처럼 사랑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탈북 여성들은 현재 동남아 A국에 마련된 갈렙선교회 쉼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쉼터에서 탈북 여성들을 돌보는 나오미 목사는 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가 심하고 시골에 장기간 고립돼 살아서 상처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탈북 여성들도 가족의 사랑이 그리워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전했습니다.
맞아, 내가 뭐 이렇게 뭘 가르치고 뭘 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정말 사랑해줘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분들이 잠시나마 여기 거쳐가는 동안에 정말 물론 이제 저보다도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이분들이 조금이나마 알고 정말 행복하게 지내다 가면 좋겠다.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편 이번에 탈북에 성공한 20살의 장원옥 씨는 한국에 먼저 정착한 어머니 주선혜 씨와 4년 만에 재회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네, 정말 기뻐요. 엄마도 만났고요.
지금 저희 딸하고 같이 있거든요, 선배. 예, 근데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모녀는 5년 전 중국으로 탈북한 뒤 엄마인 주 씨가 2019년에 먼저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딸도 곧 뒤따라올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길이 막히면서 4년간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네, 힘들게 있었어요. 코로나라 믿으니까요. 원래 전부터 어려워 했는데 코로나 있고 하니까 몰랐어요.
어머니 주 씨는 보고픈 딸이 4년 만에 중국에서 탈출을 시작하자 가슴을 졸이며 한국에서 여객기를 타고 동남아 B국까지 직접 날아가 재회한 뒤 육로를 통해 A국까지 딸과 함께 통행했습니다. 주 씨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탈출한 건 딸의 미래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선 당이 인민의 삶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위에 밭이라는 게 갈수록 많아져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렇게 놀 때랑 뭐 좀 이상한 노래만 틀어도 듣고 해도 막 보이고서 뭐 안전부에서 와서 뭐 잡아가고 뭐 또 그런 체조랑 잡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배라는 게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국어 써서 학교랑 다니려면 예, 이렇게 과제가 너무 많거든요. 감옥 때내라지 그다음에 또 뭐 엄청 뭐 꼼하게 해 뭐 돈 엄청 많이 걷어요. 근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자네들은 학교 다니기 좀 힘들어요. 그 정권에서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래요.
탈북 여성들은 태어나 자란 정든 고향을 쉽게 떠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2004년 탈북한 김성경 씨는 생존을 위해 북한을 떠나야 했고 타국에선 이리저리 팔려다녀야 했다면서 조국이 원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굶어 죽이고 그렇게 멋살게 하면서도 뭐라고 그러죠? 억울해요. 거기서 태어난 게 억울하고 그런 나라라는 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북한 사람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갈렙선교회 김성훈 목사는 이 단체 팀원들이 여러 차례 동남아 현지 답사를 통해 좀 더 안전한 탈출로를 최근 확보해 3년 4개월 만에 중국 내 탈북민들을 탈출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도 중국 여러 곳에서 구출을 호소하는 탈북민들의 연락이 쇄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구출해 달라고 연기해서도 오고 뭐 심양서도 오고 계속 오고는 있는데 탈북 구출 비용이 이거 뭐 아시다시피 옛날에 10배 이상 이렇게 돼버리니까 고민이 너무 깊어지고 한국 교회도 코로나로 타격받은 것들이 회복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커서 협조하는 분들은 오히려 줄어든 상태에서 앞으로 탈북민 구출이 활발해지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 기간 저축한 돈으로 막대한 구출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곧 비용이 소진될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김 목사 등 지원단체들과 브로커들은 앞서 VOA에 코로나 팬데믹 전에 1인당 평균 200만 원, 미화 1,600달러 정도 하던 구출 비용이 지금은 최대 2천만 원, 미화 16,000달러로 치솟아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선교단체도 이날 후원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중국 내 탈북민 6명이 성공적으로 탈출해 동남아 A국의 쉼터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선교단체의 쉼터에 도착한 탈북민들은 충분한 휴식과 취의 시간을 보낸 뒤 한국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 상반기에 남성 23명, 여성 76명 등 탈북민 99명이 한국에 입국해 총 누적 인원은 33,981명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특히 2분기 입국 인원이 작년 동기나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늘었다며 이는 최근 중국 국내와 국가 간의 이동 제한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발병 직전인 2019년까지는 적어도 1,000명 이상의 탈북민이 해마다 한국에 입국했지만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작년엔 67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은 VOA에 팬데믹 기간 입국한 탈북민은 대부분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과 중국 여권을 통해 입국한 사람들로 중국과 동남아를 경유해 입국하는 전통적인 탈북민들과 차이가 있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8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제거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장관을 내정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법정 시한인 지난 24일까지 채택하지 못하자 다음날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재송부 시한인 27일에도 국회로부터 청문 보고서를 받지 못하자 오늘 임명 절차를 밟았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각 당의 찬반 입장을 모두 담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설득했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극우적인 대북관 등을 이유로 임명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북한 정권의 불법 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논의하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지원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27일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중국이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적극 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김 의원은 이날 북한의 정보기술 IT를 점검하는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활용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North Korea's cyber crime by providing it with the digital infrastructure it needs to carry out these attacks.
북한 해커들이 평양의 어두운 방에 모여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이버 공격이 중국 개인과 조직에까지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인신매매, 노예노동, 마약밀매, 무기 확산, 사이버 범죄 등 다양한 불법 활동에 관여해 수익을 창출하고 자유세계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우리는 김정은이 자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데 악용할 수 있는 제재 정책에 허점이 없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김 위원장의 행동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n we must ensure that we enhance our sanctions and law enforcement activities targeting North Korea's cybercrime.
미국 의회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관련 청문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아미베라 의원은 청문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은 미국과 동맹 그리고 국제적 기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원의 제약이 있는 북한이 조직적인 비대칭 사이버 전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했습니다.
With the U.S. Treasury estimating that North Korea stole at least $1.7 billion just in cryptocurrency.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은 정부, 은행, 병원 시스템, 민간 기업 등을 표적 삼아 수십억 달러를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사이버 범죄 활동을 통해 얻은 금전적 이득은 2017년 약 10억 달러에서 2020년 20억 달러로 증가했다는 관측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재무부는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로만 최소 17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제재를 회피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활동 등 김정은 정권을 직접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베라 의원은 꼬집었습니다. 베라 의원은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outh Korea and Japan, making it easier to align our policies in response to the DPRK.
구체적으로는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관시설안보국이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우선과제로 삼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분야와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진리 전 AP통신 평양지국장은 사이버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엘리트가 특히 주목하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s warriors are using science and technology to fight and steal on his behalf.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난 김정은 위원장은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은 밀레니얼 세대로 컴퓨터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일찍부터 경험했으며 북한에서 과학과 기술은 충성도를 보여주는 플랫폼이 됐다는 것입니다. 진리 전 지국장은 과거 김정일 시대의 불법 자금 조달에 대한 추적이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었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두더지 잡기에 가까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이버 공격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논의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제재, 외교, 군사, 경제, 김정은의 전략적 사고에 대한 논의와 결합해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으로 참석한 수잔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의 해외 IT 노동자들이 김정은 정권에 돈벌이 기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Personally controlled by him and he uses it to his own personal wealth.
솔티 대표는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측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IT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군수공업부 등 산하기관들을 통해 김정은의 개인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39호실로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개인 비자금으로 사치품을 구입하고 체제를 유지하며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주로 사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인권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북한 정권의 돈벌이 기계로 전락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들의 노예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관련 보고서는 지적했다고 숄티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유엔결의 2397호는 2019년 12월까지 외국에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추방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S. should pressure countries to eject or extradite North Korean workers.
미국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 자금의 실질적인 원천을 줄이기 위해 각국의 북한 노동자, 특히 IT 업무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추방이나 송환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정부기관, 기업, 개인에 대한 제재 또는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기술 수출 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아울러 미국은 기업들이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신원 확인과 엄격한 인증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클링너 연구원은 러시아도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지원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한 정부기관 및 관련 해킹 그룹이 러시아 범죄 집단과 협력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범죄 집단이 북한을 지원하는 해킹 활동에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 여러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평안도, 오전부터는 황해도, 낮부터는 함경도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엔 함경 남부의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에서 25도, 낮 최고는 23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이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는 29도. 안주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는 24도, 최고 27도. 남포는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4도, 최고는 29도입니다. 신의주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2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계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28도로 예상됩니다. 해주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5도, 최고 30도. 개성은 구름이 많고 최저 24도, 최고 3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흥은 오전엔 맑겠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34도로 예상됩니다. 장지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17도, 최고 25도로 예상됩니다. 해산은 흐리고 오후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8도입니다. 원산은 오전에는 구름이 많고 오전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는 24도, 최고 33도. 평강은 구름이 많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3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청주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4도. 선봉은 오전 구름이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는 22도, 최고 3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삼지안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23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부분 맑고 오후에만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7월 29일 토요일, 뷰의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뷰의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함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단결과 공동의 목적, 그리고 결의를 갖고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더 많은 파트너를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choice between a world defined by coercion and exploitation, where might makes right.
바이든 대통령은 압박과 착취로 정의된 세상 또는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을 선택할지 아니면 우리의 성공이 다른 사람의 성공이 되는 세상이 될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전 세계 미국의 동맹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These past years, we brought the transatlantic partnership to new heights, reaffirming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파트너십을 새롭게 높여 세계를 안정시키는 추의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한 유럽 없이 미국이 번영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 일본과 한국, 호주, 필리핀과 인도태평양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호주와 인도, 일본, 미국이 포함된 4개국 쿼드 파트너십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 지역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해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법의 지배에 기반을 둔 국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키기 위해 광범위한 연합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come together to protect rights and freedoms. Underwrite the flow of ideas and commerce, and which have enabled decades of global growth.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아이디어와 상업을 뒷받침하고 수십 년에 걸친 세계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뭉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토 보전과 주권뿐만 아니라 항해와 비행의 자유와 같은 원칙도 있다며 공유된 바다와 하늘을 개방해 모든 국가가 우리의 국제적인 공동 공간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며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들이 공동의 대의를 위해 함께 일하면 우리는 공유하는 비전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가 어려운 시기에 빈말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한 지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서아프리카의 니제르의 쿠데타를 주도한 대통령 경호실장이 28일 자신이 새로운 국가 원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쿠데타를 일으킨 압두라흐만의 치아니 장군은 이날 국영TV에 출연해 자신이 국가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 오마루로 불리는 치아니 장군은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과 같은 국가 운영 방식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경호실장 출신인 치아니 장군은 지난 26일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을 축출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어떤 시도도 확고하게 규탄한다며 바줌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쿠데타를 비난하며 바줌 대통령과 니제르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 북한을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8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가그에서 채택한 2023년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위백서는 북한이 앞으로도 무기 개발에 진력하면서 각종 미사일 발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이면서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며 중국이 오는 2035년까지 1,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방위백서는 또다시 독도 외 영유권을 주장하고 독도 영공을 일본 영역으로 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이 같은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서울주재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가 온난화 단계를 넘어 끓어오르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2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럽과 미주 대륙을 덮친 폭염과 이로 인한 산불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구온난화의 시기는 이제 끝났고 지구가 끓어오르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7월의 폭염은 기록적이며 지구 전체의 재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즉각 급진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EU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올 7월 첫 3주가 가장 기록상 더운 기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28일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개월 만에 외교부장에 다시 임명된 왕 부장은 이날 개편된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부장 코너 인사말에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의 새 국면을 열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특히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새 여정에서 우리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주의로 더 긴밀히 단결하고 독립, 자주와 평화 외교 정책을 확고히 수행할 것이라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 확장하고 세계 각국과의 협력과 호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친강 전 부장은 외교부장으로 임명된 지 7월 7개월 만에 전격 해임됐습니다. 이후 친부장의 전임자였던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판공실 주임이 외교부장에 복귀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반격에 나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이 점령됐던 도네츠크주 마을 한 곳을 탈환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7일 텔레그램에 공개한 영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동부 도네츠크주의 스타로마요루스케 마을을 러시아 군으로부터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나 말리아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도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스타로마요루스케가 해방됐다며 우리 군이 계속 마을들을 탈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군이 스테로마요르스케를 비롯한 남부지역 마을 탈환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느리지만 꾸준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28일 새벽 모스크바 외곽에서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한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격추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에서 지난 2021년 발생한 쿠데타로 군사정권에 체포돼 수감 중이던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교도소에서 정부주택으로 옮겨졌다고 AFP통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